예, 지난 한 주간 우리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삶을 사셨나요? 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이제 또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우리 또 타지로 가시고 또 한국으로도 가셨는데 그분들도 건강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설교 제목. 네, 화면으로 뜨나요? 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단어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또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 미리암 즉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을까? 미리암, 즉 마리아라는 이름의 단어의 출처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에서도 나왔지만 이집트, 즉 애굽 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이름의 출처를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볼 경우와 애굽 말, 즉 이집트의 말로 볼 경우가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즉 미리암이란 단어의 출처를 이스라엘 나라 말, 즉 히브리어로 볼 경우 그녀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반역하다, 불순종하다입니다. 마리아는 반역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은 그녀의 이름 뜻 그대로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 즉 반역자, 불순종하는 사람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반역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 반역자여, 마리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반역자인 너에게, 반역자인 전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역자인 마리아는, 그리고 반역자인 우리는 진정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수태고지, 즉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뒤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보자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우리 PPT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서 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칼이 마리아 너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을 것이다. 여기서 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롬파이아라는 단어는 그냥 칼이 아니라 매우 크고 넓으며 양날로 된 칼을 상징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데럴 보크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 단어는 아들 예수로 인해 어머니 마리아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그 고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고통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고통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놓친 헤롯 임금은 자신의 왕위를 예수님께 빼앗길까 두려워 두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대량 학살입니다. 이 사내 아이들의 수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 끔찍한 학살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헤롯 임금을 피해 달아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의 아이들이 내 옆집, 내 이웃의 그 어여쁜 갓난 아기들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다 무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더 나아가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을까요?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의 자전적인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언제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과 배경에서 들려진다. 죄 없는 수천 수만의 두살 아래의 아기들이 헤롯 임금으로 말미암아 학살당한 이 끔찍한 사건은 교회의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이나 칸타타에 등장하지 않는다. 나는 여태껏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헤롯 임금으로 인한 이 대량 학살의 이야기를 다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예배 때 기뻐하는 천사와 동방박사의 지혜, 온 땅에 임하는 평화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에 익숙하다. 설교로 선택되는 본문들은 주로 평화에 대한 약속과 아름다운 아기, 그리고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와 용기 있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다. 하지만 마태는 이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기록하였다. 나를 포함해서 1900년대 후반기를 중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참혹한 전쟁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특히 레바논에서 지난 35년 동안 무려 7번의 전쟁을 겪었다. 가장 긴 전쟁은 17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이었다.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총, 폭탄, 미사일, 지뢰 등으로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던 그때에도 잔혹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에서의 참혹한 죽음이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 세상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악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악에 지배당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 역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악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 메시지이다. 만약 복음이 죄 없는 유아들의 대량 학살과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이 벌어지는 악의 한 복판에서 흥황할 수 있다면 복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흥황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복음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에서도 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진심을 둘 수 있게 하는 근원이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이 끔찍한 유아 대량 학살의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 영혼이 칼로 관통하는 것과 같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주승중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주승중 교수님의 친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승중 교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이기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본인의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잔혹한 고문에도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자 일본 경찰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꺾기 위해 더 악한 방법 한 가지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아내, 아이들을 모두 주기철 목사님 고문실 옆방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의 남편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목사님을 고문하는 현장을 억지로 목도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일본 천황을 숭배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그 고문의 현장을 목격한 주기천을 목사님의 아들, 친아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참혹하게 고문을 받는 장면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려 1년에서 2년 동안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문 현장을 보다가 그만 실신해 버립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아들의 고문당하는 장면을, 아들의 저 심한 고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마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과정 내내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영혼이 칼로 관통하는 것과 같은 아픔의 절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머니로서 묵묵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깊은 고뇌를 잘 담은 영상이 있어서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목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얼마든지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말로 칼이 그녀의 마음을 관통하는 듯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의 말입니다. 2010년도 봄에 미국의 한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타라와 남편 토드 사이에 13살 난 딸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초봄에 이 타라와 토드의 딸인 13살 난 딸 테일러가 그만 스키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물밀듯이 몰려드는 울음과 너무나 깊은 슬픔으로 탈진이 된 채 그들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딸을 잃고 타라와 남편 토드는 깊은 슬픔 속에 지내다가 고민 끝에 자신의 딸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미국 저 반대편에 사는 퍼트리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엇보다 심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심장병에 걸린 후 몸이 너무 약해져서 잠을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집안일도, 바깥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살 난 딸 테일러의 심장은 바로 이 퍼트리샤에게 이식되어 퍼트리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타라와 토드는 하늘나라로 간 테일러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딸의 심장이 이식된 퍼트리샤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타라와 토르는 퍼트리샤에게 연락하고, 혹시 우리가 퍼트리샤 당신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만나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퍼트리샤는 기쁨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드디어 테일러의 엄마 타라와 자신의 딸의 심장을 이식한 퍼트리샤가 퍼트리샤의 집에서 만납니다. 두 어머니는 벅찬 가슴으로 서로를 오래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후 퍼트리샤는 은한 미소를 지으며 타라와 토르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진기였습니다. 어머니, 딸이 너무 보고 싶으시죠? 딸을 잡아보고도 싶고 안아보고도 싶죠? 그렇게는 못하지만 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청진기를 귀에 꼽으시고 제 심장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젠 죽어 딸 테일러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지만 퍼트리샤 몸속에서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그 심장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의 딸 테일러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내 딸 테일러야,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청진기를 통해 자신의 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테일러와 교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길 같은 성령이 강림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뻐하며 성령으로 방언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유 말고 또 한 가지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에베소서 3장에 따르면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의 영입니다. 타라가 퍼트리샤의 심장 소리를 통해 그토록 그리워했던 죽은 딸을 만났듯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들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영인 성령 강림을 통해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 딸을 만난 타라처럼 급하고 강한 소리로 임하는 성령 강림의 소리를 통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는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 성령 강림을 통해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온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의 기쁨과 감격과 위안을 주었을까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마리아가 지켜보자 고통의 당사자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우리 PPT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여기 요한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만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아, 나는 이제 떠나지만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삼고 잘 모시도록 하여라. 마리아는 10대 후반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아들로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그 아들이 33세까지 장성하도록 한 뒤 이제는 그 친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아들을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전반기 33년은 예수님을 양육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면 마리아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두 아들을 섬기는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떠나게 되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던 에베소에서 벌어진 5월 아데미 축제, 즉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바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군중들이 흥분하여 이 디모데에게 돌을 던집니다. 디모데는 그들이 던진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순교하자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다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여생 사도 요한과 살면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사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현존하는 영성 신학자 중 가장 저명한 학자인 버나드 맥킨 교수가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란 자신의 저서에서 한 학자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기둥은 사도, 베드로로 상징되는 인스티튜션, 즉 구조, 조직이다. 두 번째 기독교의 기둥은 사도 바울로 상징되는 인텔리젠스, 즉 지성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들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끌고 초대교회에 탄탄한 조직을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성경 대부분을 저술을 하였고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 탄탄한 기독교 교리와 진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맥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사도 요한으로 상징되는 신비이다.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 복음과는 다른 영적 복음서 요한 복음과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한 신비로 가득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기독교 기둥 중에 마지막 기둥인 하나님의 신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요한이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곁에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또한 사람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33년 동안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자신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독교의 마지막 기둥인 하나님의 신비를 잘 드러내도록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도대체 왜 공관 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공관복음 저자들은 모르는 사도 요한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공관복음 저자들도 알고는 있지만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이야기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 저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깊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예수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곁에는 요한복음에 숨은 공동 저자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전파하는 그 일에 마리아의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 섬겼던 마리아.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마리아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근원을 찾은 마리아란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반역자,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란 이름의 두 번째 뜻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 이집트에서 그 이름의 근원을 찾은 두 번째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마리아 찬가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반역자 나 마리아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나를 반역자 마리아에서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사람 마리아로 변화시키셨도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니 나를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반역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사람, 사랑받는 고귀한 사람 마리아로 바꾸신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단지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런던 갈보리교회 성도님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가족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될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을 아들 예수와 아들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듯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리고 예비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영적 아들을, 자신의 영적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들었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담겨지고 있어.